유다서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 처한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의 공유하심을 입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자로 저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그 원하시는 바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길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라는 그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서도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 나오고 23절에서도 긍휼히 여기라 이래간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이 성경에서 뭘 하라 이래간 말이 나올 때 사람들은 거의 가다 생각하기를 신자로서 실천해야 될 어떤 덕목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아주 큰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이 긍휼히 여기는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이러한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지 않느냐? 믿음이 있으니까 긍휼을 실천해야지. 이런 의도로 다들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 긍휼히 여기라는 이러한 말씀이든 또 무엇이든지 간에 뭔가를 하라 이러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 상식대로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그러한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이 만약에 긍휼히 여기라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긍휼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은 이 성경이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그런 모순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단순하게 쉽게 읽지를 마시고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성경이 앞에서 말한 부분과 모순이 있지 않은가, 과연 연결이 되는가, 서로가 통하게 돼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가면서 성경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저런 것 성경이 앞뒤가 맞느냐 이런 저런 것 다 무시해버린 채 그냥 성경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아, 이 내용은 이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내가 멋대로 생각해버린다면은 결국 그 순간은 내 이해가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 가면은 아, 전엔 이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또 그 말씀과 뭔가 반대된 말씀이 나온다 이런 의문에 사로잡혀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 성경을 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라 이러한 말씀도 신자에게 긍휼을 실전하는 걸 요구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성경에 모순이 생기는데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은 일단 가장 쉽게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찬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이 분명히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인간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이런 상태다. 어떤 상태냐?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한 가지로 다 무익하게 되어버렸다. 그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상태를 신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그런 인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시편 14편 3절에 오면은 다 치우쳤으니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선을 행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바로 그러한 선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 있기 전에 인간 상태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이 뭘 가지고 고민하고 애통했던가 이걸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애통했던 그 문제는 바로 죄 문제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내 속건대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애통이고 고민이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도 행하는데 죄도 행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도무지 행하지 않더라. 그리고 원치 아니한 악은 행하더라. 이게 내 모습이더라.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태 그대로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한단 말이죠. 그게 인간이라면은 성경서 말하는 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비록 선을 행하기를 원한 마음은 내게 있지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질도 능력도 없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이라면은 그런 인간이 어떻게 긍휼이라는 그 선을 실천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긍휼이라는 걸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은 바울이 실천을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선을 행하는 게 없다 이렇게 못박아 말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내가 선을 실천하기도 하는데 악도 행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을 보면서 선도 있지만 악을 보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 나는 선을 행하지를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 자기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찾아보지를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믿음 있게 돼가지고 선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면 십자가 사건 이후 얘기가 뒤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원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늘로 가셨다. 그리고 믿음을 주셨다. 이제 신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제 선을 행하자. 이런 시나리오로 뒤바뀌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신 것으로 할 일 다 안기되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믿음 줬으니까 이젠 믿음 있는 신자가 알아서면 다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단 말입니다. 이처럼 긍휼히 여기라는 이러한 문구를 긍휼을 실천해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생각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을 따지고 온다면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결국에는 믿음이란 문제가 흔들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라 이 말씀처럼을 어떻게 하라는 그러한 문구를 우리가 흔히 명령법 이렇게도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 우리한테 명령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순종이 실천해야 된다 이런 생각 우리가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실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실천할 수 있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실천할 수 없는데 그러한 말씀들, 그런 명령들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왜 실천을 못해? 가능하지, 할 수가 있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드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란 이 말씀을 과연 실천이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긍휼히 뭔가를 모른다면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긍휼히 뭔가를 안다면은 그러한 생각은 도저히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곧 불쌍히 여기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게 긍휼이란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긍휼이지 않습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받아줘버리는 그런 것이라면은 뭐 인간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에는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게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신, 아들을 죽음에다가 내어놓으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긍휼이 우리한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긍휼히 여긴다 아무리 설쳐봐야 내 아들까지 내어놓은 내가 죽는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평율이, 긍휼이 우리에게 나와지냐 말입니다. 나를 내어놓는 그런 긍휼이 아니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불교도 자비를 말하지 않습니까? 유교도 말하지 않습니까? 인애를 떠들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긍휼은 그런 다른 종교에 말하는 그런 자비, 인애와 질적으로 다르단 말입니다. 부처는 그냥 말로만 자비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했지만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는 길로 가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또 그가 죽어봐야 그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그 죽음이 다른 인생들을 생일물 이끌어가는 능력 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독생자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는 그런 긍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한 자비의 인내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만 도덕적인 긍휼과는 질적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긍휼이 우리에게서 가능한 것이냐? 절대 우리가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용서라겠습니다. 그럼 용서를 또 한번 따져봅시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그런 주기도문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보다 먼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형제를 용서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너희가 주님 용서를 받았으니까 형제를 용서해라 그렇게 뭐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것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 결국 네가 이웃을 용서한 것이 먼저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내가 형제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순서가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도 문구상으로 하면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긍휼을 행하라 이런 문구가 되어져 버립니다. 사실 이런 문구들이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살아갈 때 필히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인간적 갈등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건 해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 각기 자기를 위해 살거든요. 부모도 자기 중심이고 자식도 현재 자기 중심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위해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거든요. 내 유익을 포기하고 형제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 갈등이 심해질 때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 골이 깊어지면은 사람이 만나기도 싫어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갈등이 있는 인간이 있을 겁니다. 만나기 싫고 보면 미워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과연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누구든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한 자를 여러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거리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 원수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용서한 척 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척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감정이 흔적을 사라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감정은 감춰둔 채 용서한 척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용서는 아니란 얘기죠. 그런 약점을 가진 인간이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마치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용서도 없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더란 말입니다. 설사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미워하는 감정도 사라지고 용서가 된다 할지라도 기도 마치고 가서 그 사람 얼굴을 대하면 또다시 화가 치미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고 또 용서를 할 것입니까? 예수님의 용서는 반복적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난 용서입니다. 용서했다가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또 다시 용서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한 용서라고 하는 단 한 분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용서를 누가 하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곱 번까지 할까요? 그랬죠. 베드로가 생각한 용서가 뭡니까? 횟수입니다. 횟수.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70번씩 일곱 번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횟수의 의미로 용서를 말씀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일곱 번인데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490번의 용서를 말씀했겠냐 말입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70번씩 일곱 번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미 횟수의 개념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번 용서했습니다. 근데 또 잘못합니다. 그럼 또 용서하고 해서 일곱 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많이 봐준 것이죠. 반복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 근데 예수님은 용서라는 건 이처럼 반복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70번씩 일곱 번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된 그런 용서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용서를 우리 실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봐야 기껏해봐야 베드로 수준입니다.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세 번 했다, 네 번까지 못 참는다. 그게 인간 실력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로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사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 말씀한 이유가 뭐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구절은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용서를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순서가 되어 있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처럼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기도였죠. 내가 한 것을 내어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이걸 주십시오. 그게 바리새인들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기도 방식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봐야 기껏 해봐야 이걸 주십시오. 이런 기도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주일은 잘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 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만 내어놓는 것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내가 행한 걸 내어놓고 거기에 따라 보상해달라는 그런 수준에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그런 기도를 아시고 그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이래 기도해봐라.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떳떳하게 하려면 먼저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한 행위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용서가 여러분께 있냐 말입니다. 우리에겐 용서가 없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있다고 해봐야 베드로처럼 횟수를 헤아리는 내 감정 억누르면서 용서한 척 해주는 그런 수준에 불과할 뿐이고 아예 그것도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갈등인 사람 만나면 미움이 튀어나오는 것이고 겉으로 웃으면 속에는 가시를 품고 있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내가 이웃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용서했죠.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우리가 과연 주기도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만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만 원하고 살아갑니까? 주기도만 그 순간 내 속에는 일용할 양식을 뛰어넘은 많은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간주하고 있습니다. 애들 학원비 필요하고 뭐 하려니 돈 필요하고 집 살려니 돈 필요하고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이 쌓이고 쌓인 게 우리 속에 탐심이지 않습니까? 비록 입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하면서도 나는 일용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는 그런 생각 품고 있는데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서 주기도만 하는 거, 그게 진정한 기도냐 그 말입니다. 결국에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이 우리한테 내려준 결론이 뭔지 압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원한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게 주기도문 선언입니다. 너희는 네가 가르쳐 이 기도를 결코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요, 입술로는 나발그리지만은 진짜 내 온 심정을 다 내어놓으면서 주기도문 할 수 있는 사람은 되지를 못합니다. 그게 주기도문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결론이 뭐냐?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란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말씀하시고 나서 14절 15절에 오면은 다시 용서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실천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은 용서라는 관계에 있는 것이지 인간이 뭔가를 행하고 그에 따라 상을 주는 그런 실천과 보상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싶어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과 용서 관계에 있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행하고 하나님 보상에 있는 그런 관계에 자기들이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과 용서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걸 말해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 해봐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보지 않기 때문에 떳떳하게 아무런 고민도 없이 주기도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자가 하나님과 용서의 관계에 있을 때 나는 주님 앞에 기도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인데도 하나님은 나 사랑하십니다. 그 용서 속에 있을 때 뭐가 나오느냐? 이웃을 향한 용서가 비로소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실천이 아닙니다. 용서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말미암아 나와 지는 거,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용서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용서를 실천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용서의 관계 있지 않느냐, 네가 그 용서 아래에 있다는 이건 문제를, 이것이 뭔지를 아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용서 관계에 있으니 하나님이 용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를 알기 때문에 그 용서가 내 속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 용서가 나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그 말씀 앞에 신자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야, 실천해야 되겠다. 누굴 용서할까? 이것이 열정 아니고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말미암아 천국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걸 생각하고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 용서에 감사함이 차고 넘칠 때 자연히 용서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 크나큰 은적으로 내 마음에 채워질 때에 그 마음에서 이웃을 향한 용서가 나와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실천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내 본성과 상관없이 내 속에 나를 다스리는 성령의 행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으면 행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믿음이 곧 행함이란 얘기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자동적으로 자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이해를 한다면 이 본문의 긍휼히 여기라 이 말씀도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21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제 긍휼을 받도록 기다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이런 뜻이라겠습니다. 즉 신자에게는 영원토록 예수님의 긍휼이 소망이 되어야 된다 금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곤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앞서 말한 용서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할 나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덮으시고 용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또 그 사랑 안에서 신들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용서받을 수 없는 나는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영생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는 거라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이 나를 영생 이르게 한다. 나의 행함은 내 실존도 아니고 주님의 긍휼이, 나는 부족해도 난 아무것도 못해도 주님의 긍휼이 나를 영생 이르게 한다. 이게 바로 진리로 인한 자유고 그게 사랑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영생 이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이 아니면 성경도 모를 존재들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진리가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복음도 팽개치고 살아갈 그런 사람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그게 내가 똑똑해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결과란 말입니다. 그게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용서와 긍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처럼 긍휼을 소망하며 살아간 신자에게 유다는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붙잡고 긍휼히 여기지 이런 말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긍휼의 관계에 있는 신자에게 긍휼히 여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너희가 긍휼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긍휼을 실천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영생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이걸 보게 하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기에 내가 생명에 거하게 되었는가 이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보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유다서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거짓 교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거짓된 진리에 빠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문제는 소위 복음을 안단 사람들이, 진리 안 있단 사람들이 그 거짓 진리에 빠져있는 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거짓 진리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유다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불에서 끌어내 구원해라, 이게 너희들 책임이다, 너희가 할 일이다, 이걸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긍휼을 소망하는 신자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거짓된 진리에 빠진 그들을 보면서 나 역시 그들처럼 성령이 아니라면은 거짓된 진리에 빠져서 헤매던 사람이 아니었느냐,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되었느냐? 주님의 긍휼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냐? 그러나 너는 지금도 주님의 긍휼 아래에 있다. 그 긍휼로 말미암아 영생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런 너에게서 나와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긍휼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고 진리 있지 못하고 거짓된 것에 빠져서 복음을 외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느냐? 하지만 만약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그런 반응을 해설하셨더라면은 난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진리 밖에 있을 때 그런 나를 예수님이 비판하셨다면, 정죄했다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그 점을 생각한다면은 그런 이웃에 대해서 긍휼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주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역시 진리 밖에 있을 때, 불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그 가운데 끄집어내신 것이고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영생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나의 옛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지금 내 앞에 진리 밖에 있는 그가 보인다 할지라도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다 해서 그러한 자들은 무조건 용납하고 받으리라, 그건 아니에요. 23절에 보면은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실어가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해라, 이 말은요 그들이 악에 대해서 만큼은 싫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에 대해서 진리 밖에 있는 그로 인해 악을 행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나 긍휼히 여기라, 이게 유다의 말.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는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과 정죄는 하나님의 권세지 우리의 권세가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알았고 복음을 알았다 해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권세가 나에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비판할 무기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나에게 말해주는, 이게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너 복음 알았으니까 나가서 싸워서 딴 사람들, 복음 모르는 사람 비판하고 정죄해서 그들을 물리치라,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즉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걸 알게야 그걸 바라보게 하는 것이 복음의 기능인 거예요. 따라서 진심으로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의미를 깨달은 그런 성도라면 거짓된 말에 빠진 이웃에 대해서 긍휼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이만 긍휼을 생각한다면은 그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기 위해 다가가는 것이지 비판하기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신자라면 긍휼히 여기라, 이 말씀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그 명령에 반응을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능력이 있게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능력이란 얘기죠. 그러므로 궁위력이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 궁위를 실천한 그런 사람이 되자 이것이 아니고 주님의 궁위로 영생이 있게 되었으니 이것을 궁위력이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소원을 가지란 얘기죠. 그런 소원 가운데 있으란 얘기입니다. 툭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다투었던 것들이 주님의 궁휼 앞에 보니까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었던가, 이것을 내 마음 깊이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궁휼이 그나큰 정도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궁휼이 큰 은총으로 다가온다면 이것을 궁휼이 여기지 못하는 나의 악함이 더욱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것을 궁휼이 여긴 자 살게 해주십시오. 이웃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한다면 저에게서 궁휼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궁휼을 아는 신자의 심정이에요. 진심으로 주님의 궁휼에 감사할 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았을 때 그런 기도가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궁휼히 여기라는 말씀 우리를 이런 신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의 궁휼을 깊이 바라보시고 왜 내가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가를 깊이 깨달으시면서 그런 나의 모습에서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나의 모습에서 이웃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웃 앞에 나는 잘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이웃을 비판할 권수 나에게 없는 것이고 나도 똑같은 그런 인간이었지만은 주님의 긍휼 덕분에 이나마 주님을 아는 그런 자로 존재하지 않느냐 그걸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웃은 내가 비판할 대상이 아니고 긍휼이 여길 존재구나 그게 절실히 나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긍휼이라는 그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고 내가 무엇을 소원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런 깨달음에 긍휼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과 함께한 성령에 의해서 자연히 긍휼이 여기는 그 모습이 나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른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 불의한 자였고 죄 가운데에서 멸망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긍휼이 사망선을 붙들어 끄집어내었습니다. 그 긍휼의 자리에서 이웃을 바라볼 때 이웃은 내가 비판하고 미워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긍휼을 내 속에 소원으로 삼고 살게 해주시옵시고 진심으로 내가 이웃을 긍휼에 기질 못한다면 나에게서 긍휼을 거두어가 달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오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